부산 BBQ라고 써 있는데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스페인 현지 분들이 일을 너무 안 해주는데 가게도 안 연대요. 중국인들이 와서 24시간 365일 너무 열심히 일을 해주니까 스페인 현지 분들은 오히려 가게를 열어주는 게 고맙다고 합니다. 중국인 투자 네트워크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 이민자가 다시 오게 됐을 때 후배들한테 투자를 해준다고 합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월급을 1,500유로만 받아도 굉장히 잘 사는 거래요. 집값 렌트가 1,200유로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가처분 소득이 1,500유로인데 1,200유로를
아권 시작하겠습니다. 이주호 기자가 스페인에 갔다 왔는데 정말 못 산대요.
살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스페인은 선진국인데.
네, 그리고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유럽 국가에서 굉장히 좋죠. 거의 뭐 2% 후반대 그리고 2024년 3% 넘었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거기도 약간 K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스페인은 제조업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갔다 온 데가 바르셀로나인데 바르셀로나에도 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도시에 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도시 한복판에.
그러니까 잘 사는 동네입니다. 잘 사는 동네인데 제가 또 같은 곳에서 뭘 목격했냐면 길거리를 가다가 이게 차가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창문 닦아주는 분들 있죠. 영화에서나 보던 되게 허름한 옷을 입고 창문 닦아주고 이렇게 돈 받는 그런 분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빈부격차가 심한 걸 느꼈는데 저는 이게
그 누가 옛날에 멕시코에 있는 코미디언 네. 한국 코미디언
코비코
그분이 얘기해 주는데 멕시코 사람들이 그렇게 깨끗하다고 네. 차만 세우면 그렇게 창문을 닦아준다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 어려울 때 참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바르셀로나를 갔다 오면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 아 살기 어렵구나 그런데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구나. 여기에서 중국이 굉장히 저렴한 물건을 제공을 해주면서 그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반감보다는 호응을 많이 얻고 있다.
아, 스페인은?
네. 라는 느낌을 받아서 고 제가 목격했던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중국산 물건을 싸게 쓰긴 하지만 네. 고맙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반감을 하죠. 근데 여기는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그 갔을 때 굉장히 특이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한복판에 가면 한국의 그 유명한 부산 BBQ가 있어요.
네? 부산도 알고 BBQ도 아는데 한국의 부산 BBQ는 모르겠는데
제가 진짜 한상욱 PD랑 걸어가다가 저게
거의
뭐지?
LA 갈비급인데
약간 그런 거예요.
LA에는 없는
그래도 LA는 사실 지역명은 아니지만 LA의 어원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왜요?
레터럴 액시스라고 해서 네. 그 레터럴 액시스가 이제 의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갈비뼈를 이렇게 잘랐을 때를 레터럴 액시스라고 불러요.
와 역시
바이오.
제약회사 출신이 다르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비뼈를 이렇게 잘라갖고 구워 먹으니까 이제 LA 갈비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LA 갈비예요?
아, 레토럴 액시스인데 부산 BBQ는 일단 그 사진 한번 보시죠. 부산 BBQ라고 써 있는데 이름 옆 그 간판 옆에 부산 역은 또 뭡니까? 좀 뭔가 이상하죠? 근데 이제 그 내부에
레터링 같은 건가?
그렇죠. 내부에 들어가면 진심을 굽고 인생을 음미하다. 이건 뭔가 감성적이긴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리고 한국 사람인가 보네요.
여기 보면 쌈장을 쏘는 구이 맛?
에이?
뭔가 말이 이상하죠?
한옥에서 느끼는 전통의 맛?
그리고 또 여기 안
한옥에서 느끼는 전통의 맛은 한국 사람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 더 있어요. 요거 되게 특이해요.
뭐라고 쓰여있는 거예요?
식품 천국 쾌락의 원천. 이게 우리나라 가게면
한국 사람 아니네.
한국 사람 아니네. 여기가 중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와 진심을 굽고 인생을 음미하다는 뭔가 좀 심도 있는 한국 사람 느낌이 나는데.
그렇죠.
아 이게 뭐
쌈장 쏘는 구이 맛.
쾌락의 원천 이런 거.
쾌락의 원천 이거는
고깃집에 어울리는.
이거는 약간 해석 그 저기 인공지능 돌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제가 자주 보여드렸었는데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그 우리나라 올리브영 같은 화장품 파는 유통 매장이 있어요. 미인이라고 해서 이게 원래는 그냥 바르셀로나의 한 개 지점을 시작했다가 지금은 유럽 전역으로 확장되어 있는 굉장히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래요.
여기에서는
근데 왜 처음 들어보지? 저는 미인이란 브랜드를 못 들어봤는데.
근데 바르셀로나 가보세요. 그냥 한국 화장품 이렇게 써 있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올리브영이라는 영어로 쓴 브랜드는 봤는데 한국에서 미인으로 써 있는 한글 브랜드는 못 본 것 같아요.
보셨죠? 이것도 중국인이 만든 업체입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근데 그래도 좀 좋은 게 한국 제품들을 주로 팝니다.
더얄미인데요.
아, 그런가? 뭐 아노아, 뭐 스킨 천사, 코스알엑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브랜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파는데 여기서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딱 그겁니다. 여기 가보면 온두 뷰티 36.5라고 하는 브랜드를 본인들이 팔고 있는데 그건 스스로 만든 브랜드입니다. 자체 브랜드.
아, PB.
PB 브랜드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아까 중국 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국인이 창업주예요.
그러니까 중국인이 만든
네.
유통업체.
유통업체입니다.
근데 PB 브랜드면은 그것도 중국 브랜드인데
제조는 한국에서 하는데
심지어
제조는 우리나라 ODM, OEM이 잘하기 때문에 제조는 한국에서 하는데
정신이 혼미하다.
그렇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중국집에 중국 사장님이 꼭 계실 필요는 없죠.
그렇죠.
뭐 일식집에 일본 사장님이 꼭 계실 필요는 없고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 중국집은 아 중국산 김치를 쓰나
모르죠.
아.
그리고 또 유통업체 특히 화장품 유통업체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화장품을 잘 만들지만 문제는 유통망이 좀 적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화장품을 굳이 가져다가 본인들이 유통망을 개척을 해서 팔아주는 거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발굴되지 않은 우리나라 브랜드를 대신 갖다 팔아주는 것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참 묘해요. 네. 이게 네.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한국 화장품을 미국 사람들한테 팔아준다 그러면 고마워요.
네.
그리고 알터뷰티가 입점을 시켜준다 그러면 너무 고마워.
그런데.
근데 중국 사람이 미인이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한국 화장품을 유럽에 판다 그러니까 아, 좋은 건데.
예, 네, 좋은 건데. 네,
좋은 건데.
감정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앞서 부산 BBQ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스페인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한국 컨셉으로 한국 식당을 내놓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스페인에 있는 한인 교민사회에서도 고민이 참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인들이 진짜 만든 정통 식당이다. 라고 할 때에는 주 바르셀로나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손을 잡고
예.
명패를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식당협회라는 걸 만들었군요.
네. 그래서 요 명패가 붙어 있으면 이건 진짜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국식당이고요. 이 명패가 없으면 뭐 중국인일 수도 있고 다른 국가의 국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화교식당 뭐 이런
네.
식의.
네.
진짜 중국인이 하는 중국집.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사실 우리가 중국집의 사장님이 꼭 중국인일 필요가 없다는 것처럼 사실 이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데 제가 여기서 가장 무섭게 봤던 건 뭐였었냐면 중국인 투자 네트워크가 있다고 합니다. 현지에. 뭐냐면 어쨌든 중국인들이 스페인에 이주를 했을 때에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겠죠.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갔을 수도 있고 중국 내부에 너무나도 큰 경쟁이 싫기 때문에 약간은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스페인으로 이주했을 수도 있겠고 한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있었을 겁니다. 뭐냐면 중국 자본가들 가운데 중국 정치에 대한 불안이 좀 있었을 거고요. 그 정치 불안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결국은 내 돈을 뺏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불안감이 좀 있었고 그 때문에 사실 금을 이제 쌓아놓는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돈을 중국 내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지난 10여 년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예, 예.
그의 일환으로 이제 스페인에 이주를 해서 스페인에서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스페인에서 투자를 해서 여기서 번 돈이 중국으로 돌아갈 거냐? 안 돌아갈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스페인에서 번 돈이 거기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면 추가적으로 중국 이민자가 다시 오게 됐을 때 후배가 되는 거잖아요.
예, 예.
후배들한테 투자를 해준다고 합니다.
하, 이것도 심정적으로 좀 묘한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중국 사람이 들어와 갖고 돈을 벌어서 중국으로 빼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 가지고 투자를 우리 그 다음에 들어온 중국 사람한테 또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네.
아, 이게 심정적으로 묘합니다.
근데 이게 네. 어떤 식의 차이점을 만들어 내게 되냐면 사실 우리가 창업 환경에 대한 취재도 많이 하고 할 때 선배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든든한 투자 네트워크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경쟁력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한국 사람이 이제 스페인에 갔을 때 투자 네트워크 없는 사람이 가서 진짜 맨땅에서 대출 받아갖고 어렵게 하는 거랑 교민사회에서 우리가 투자해 줄게요. 우리가 뭐 N분의 1로 투자를 해 줄게요. 해갖고 든든한 투자 뒷배가 있는 중국인이 그 개업을 하는 거랑은 약간 경쟁력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차이 많이 나죠. 네. 투자를 했다라는 건 자기 돈을 넣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이 성공을 해야 나도 성공을 하는 거고
네.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게 또 도와주게 되죠.
그렇죠.
예.
네. 같이 같은 한 배를 타고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가는 거잖아요. 내가 투자해 준 이 중국 교민이 돈을 잘 벌어야 나도 수익이 나는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스페인에서는 중국의 투자 네트워크가 좀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우리나라 우리나라 컨셉으로 중국인이 세운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분들도 스페인에 가서 우리나라 식당을 만들 거고 중국인도 우리나라가 워낙 잘 먹히니까 우리나라 식당을 만들었는데 그럼 누가 경쟁력이 있을 거냐를 놓고 봤을 때는 중국인들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게 그게 참 아쉽다는 얘기죠.
어머니 손맛을 못 낼 건데.
그래도
근데 스페인 입장에서는 네. 이게 한국 어머니 손맛인지 중국 맛인지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아, 억울한데.
아, 이게 그래서 미시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뭐 이번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갔을 때 MWC 때문에 갔잖아요. 네. MWC의 메인 스폰서가 화웨이 아니겠습니까? 아. 중국 자본이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는 거시적으로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뭘 조사를 해 봤냐면 그럼 중국 자본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중국 자본 가운데 KPMG가 조금 지난 자료긴 한데 2023년 9월에는 공식 보고서를 기준으로 중국이 스페인에 얼마나 많은 투자 자금을 외국인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한번 봤는데 스페인에 투자하는 수많은 국가들 가운데 중국은 12위니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보니까 트랜스포트 앤 로지스틱이라고 해서 항만 물류를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근데 실제 어디가 있냐면 그 베스트 터미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이스턴 유럽 터미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남유럽을 잇는 그 터미널이에요. 항만하고 철도가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실어서 바로 철도로 연결을 하게 되면 남유럽까지 쫙 연결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어느 정도 큰지 보니까 8개의 철도 터미널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거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근데 이곳을 누가 들고 있는지 보니까 홍콩 계열의 허치슨 그룹이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말이 홍콩이지 그냥 중국 자본이죠. 홍콩에다가 지주사 만들어 네. 들어온 걸 것 같네요.
근데 허치슨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파나마 운하 샀던 데 아니에요? 맞죠?
같은 곳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위치가 요쯤 여기인데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통해서 남유럽까지 연결되는 물류망을 이 중국 자본이 굉장한 영향력을 지금 행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근데 이런 데 팔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를 네. 들어서 부산항을 네. 중국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 거죠. 굉장히 위태로운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인천항을 서울 아. 바로 옆인데.
네. 그런 거죠.
평택항을 막
아,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2위가 다시 한번 보시면 제조업인데 제조업을 보면은 중국이 스페인에 공장을 많이 세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가장 최근 뉴스로는 이제 중국 체리 자동차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옛날 일본 닛산이 쓰던 공장을 인수해서 유럽의 첫 번째 생산 공장을 세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그 전기차 생산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건 이제 스페인 전반적으로 본 거고 스페인 전체로 투자가 몰린다기보다는 가장 자본이 많이 집약되는 도시로 몰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장 돈이 많이 몰리는 곳을 보면 바르셀로나가 있는 카탈루냐주가 예. 많이 집약이 되어 있는데 카탈루냐주는 어떤 곳이냐면 스페인 전체 GDP의 19%를 차지해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보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전체 GDP의 한 20% 정도 20% 조금 넘게를 서울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카탈루냐 무역청이 지난 2015년부터 19년까지의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에 비해서
예.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중국인 외국인 해외 직접 투자가 3배가량 증가해서 13억 유로가 됐대요. 13억 유로도 사실 금액 절대 규모는 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 거고 스페인 전체로 봤을 때는 중국이 해외 직접 투자국 가운데 12번째라 그랬잖아요. 카탈루냐주는 5번째 투자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오히려 중국의 그 무역 데스크를 새로 신설해서 오히려 중국 자본을 더 많이 받겠다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중국 자본을 받고자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사실 자본 자유의 시대에는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는 거는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어느 나라 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투자를 받으면 그 돈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고 개발을 하면은 또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생기고
네.
그래서 좋은 거는 맞는데 그 자본의 국적이 있냐.
네.
라고 했을 때 얼마 전에 그 국민연금 김성주 이사장님 인터뷰하다가 있더라. 그리고 그 자본의 국적 제일 많이 따지는 나라가
네.
미국이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끈끈한 그 자본들은 네. 국적이 강하더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그 자본 국적에 대한 반감이 네. 허투루 보이진 않아요. 근데 스페인은 어때요?
오히려 반감이 없다고 합니다. 그 스페인 카탈루냐주에 거주하고 있는 바르셀로나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네. 보통 바르셀로나 시 정부가 본인들을 홍보할 때 우리는 인종차별도 없고요. 다양한 외국인들을 잘 포용하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 하고 있고요. 실제로 현지에서 제가 취재한 바에 따라서도 인종차별은 진짜 거의 없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살고
누구든지 소매치기를 한다.
아, 그렇죠.
동양인만 하는 게 아니다.
인종에 상관없이 한다.
백인한테도 한다.
그럼요.
한다.
그럼요. 근데 그 외국인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비율 가운데 네 번째가 중국인입니다. 적지 않은 비율로 중국인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건 진짜 신기하다.
네, 왜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도 중국인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근데 가까워요. 가까운 나라에 많은 거는 뭐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순위를 보니까 콜롬비아가 2등, 파키스탄이 3등, 중국이 4등, 페루가 5등이면
네.
아, 물론 여기가 이제 뭐 식민지배했던 그 효과가 그렇죠. 네. 있어서 이제 스페인어를 하는 나라들이 온 것 같긴 한데, 네. 오 되게 생각보다 되게 다국적
그렇죠
그 네. 도시네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스페인 국민들 첫 질문이 이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 자동차라고 하면 일단 막 막 열받기부터 하고 시작을 하는데 유럽에 그렇게 중국
몰래 사야지.
아 맞아요. 유럽에 그렇게 전기차가 많이 진출한다고 하던데 스페인은 어떻습니까?라고 했더니 전혀 반감이 없다는 이야기를 현지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여쭤보니까 일단 이 얘기를 가장 먼저 하시더라고요. 스페인 현지 분들이 일을 너무 안 해주는데 예를 들어 가게도 안 연대요. 근데 이 중국인들이 와서 24시간 365일 너무 열심히 일을 해주니까 스페인 현지 분들은 오히려 가게를 열어주는 게 고맙다고 합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 보여드리는 이 신발 가게예요. 이게 되게 구석탱이에 있는 신발 가게인데 이게 저희가 그때 묵었던 호텔 바로 맞은편에 있었던 신발 가게인데
예.
저는 이걸 귀국하는 날까지 이 가게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예.
제가 거기서 4박 5일, 아, 5박 6일 있었고요. 근데 그 5일째 문을 열더라고. 그래서 4일 동안 문을 안 열었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 가게가 심지어 100년 된 가게거든요. 여기 보면 신스 1926이라고 써 있어요. 100년 된 가게인데 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5일 만에 문을 열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휴가 갔다 온 게 아니고?
모르죠. 그건 모르겠는데 물어보진 않았어요.
어쨌든 일을 잘 안 한다는
일을
거죠?
일을 잘 안 해요.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들 이제 귀국하려고 아들한테 기념품 사다 주려고 가게를 검색을 했거든요. 가게의 오픈 시간이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좋다.
아니 이게
우린 24시간 편의점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거기에서도 뭐 슈퍼를 찾아가려고 했는데 막 문을 다 닫아가서 못 찾아가고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 사람들도 인정하고 살긴 살겠지만 결국은 급할 때 찾아가게 되는 가게는 중국인들의 가게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스페인 분들은 중국인들이 가게 열어주니까 우린 고맙지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유럽이 좀 요새 많이 힘들다 하는 게 네. 그러니까 뭐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일을 안 하네.
일을 많이 안 하죠. 네. 그래서 그 중국 전기차가 그래서 많이 팔려요라고 물어봤더니 이건 바르셀로나의 이야기입니다. 바르셀로나 반값만 가더라도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목격한 바도 그렇고 중국 전기차가 거의 안 보여요.
네.
거의 뭐 바르셀로나가 워낙 잘 사는 동네라서 오늘 뭐 BMW, 벤츠 이런 좋은 차들이 많이 보였지 중국 전기차는 거의 안 보였는데 근데 왜 중국 전기차는 왜 이렇게 안 타죠? 라고 물어봤더니 가장 큰 문제가 그 충전 인프라라고 합니다. 뭐냐면 유럽 특히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같은 그런 도시를 가보시면 이건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도시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100년 넘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건물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죠. 안에 내부만 살짝 리모델링을 해서 제가 있었던 그 호텔도 엘리베이터가 있긴 있었는데 짜투리 공간에 겨우 끼워넣어갖고 엘리베이터를 만들어놨습니다. 엘리베이터 크기가 거의 3명이 들어가면 꽉 찰 정도의 작은 크기였었거든요. 근데 그런 영상들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정도로 그 건물을 훼손하지 않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력 인프라 그 특히 전기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을 만한 고전압의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하셨던 얘기가 지금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스페인에서도 영업을 펼치고 있긴 하지만 충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마 중국 전기차를 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 바르셀로나 조금 외곽만 가더라도 결국은 이제 단독주택에 사는 곳들은 전력청에 그 말을 해서 이제 충전 인프라를 설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좀 중국 전기차를 많이 탄다고 합니다. 이게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오 이게 조금만 달라지면은 충전 인프라라는 허들만 넘으면 이거는 완전 달라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지에 있었던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르셀로나는 상당히 잘 사는 동네지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삶은 굉장히 팍팍하다고 합니다. 제가 들었던 거는 진짜 그 바르셀로나에서 월급을 1,500유로만 받아도 굉장히 잘 사는 거래요.
200만 원?
아니죠. 그러니까 한 대략 300만 원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로는 한 1,700원 정도로 굉장히 좀 비싸니까요. 1,500유로 그러니까 300만 원만 받아도 잘 사는 건데 웬만하면 뭐 1,200유로, 1,000유로, 1,000유로도 못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4대 보험을 비롯해서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게 거의 한 40%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 실수령액 기준으로?
네. 제가 취재했던 분이 그곳에서 자그마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월급을 주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월급을 줄 때의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200만 원의 월급을 준다. 그럼 그중에 80만 원은 그 세금이나 4대 보험을 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되게 적은 양인데 아까 1,500유로로도 잘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집값 렌트가 어느 정도인지 보니까 1,200유로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1,500유로가 나의 그 월급인데 세금 떼고
가처분 소득이 1,500유로인데 1,200유로를 가져간대요.
렌트라고요. 렌트.
월세.
월세라고요. 그럼 남는 돈이 거의 없어요.
그럼 300유로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는 이제 쉐어하우스 형태로 많이 사는데
집값은 되게 비싼 거 보구나.
너무나도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골든비자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골든비자가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거 50만 유로인가 이 이상으로 부동산을 사면 일종의 투자죠. 스페인에 투자를 해주게 되면 비자를 주고 거기서 살 수 있게 하는 건데 워낙 집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골든비자 자체가 지금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얼마나 렌트가 비싸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이 많이 줄어서 바르셀로나에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방이 3개짜리면 이걸 쉐어하우스로 나눠 살게 되고요. 그럼 그 방 한 개가 얼마인지 보니까 대략 800유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비싸죠.
방이 3개인데? 네. 그럼 2,400유로는 아니고?
2,400유로는 이제 집주인이 가져가는 건데 내가 내야 되는 돈은 800유로가 되니까 이것 역시 나눠 살아도 굉장히 비싼 거죠. 그리고 제가 그 당시는 이제 지금처럼 제가 갔을 때는 딱 그 사건 터지기 전,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 터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만큼 유가가 올라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바르셀로나에서 제가 목격했던 게 그러니까 리터당 1.5유로 막 이렇습니다. 이것도 거의 한 2,700원? 리터당 2,700원 정도예요.
2,700원?
너무 비싸죠.
우린 1,700원이었잖아, 그때.
네. 너무 비싸요. 그러면 집값 비싸죠. 기름값 비싸죠. 이런 데서 사실 자기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나라는 선진국인데 국민들은 엄청 가난하네요.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예, 예.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시 정부에서 내놓은 걸 보면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비중이 12%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서울을 한번 비교해봤어요. 서울도 예. 사실 대중교통 잘 돼 있어서 이거는 뭐 대중교통 잘 돼 있어서 자가용 이용 비율이 낮은 거잖아요. 서울도 한 22% 정도가 돼요. 근데 여기는 12%입니다. 굉장히 적어요.
와, 저는 이게 유럽 사람들은 네. 지구를 생각하고 네.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걸어다니고 자전거 타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기름값이 비싸서 그런 거군요.
물론 정책적으로 만든 것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바르셀로나 자체가 지금 홍보하고 있는 것도 뭐냐면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를 장려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이나 전기 스쿠터, 오토바이나 자전거 이런 것들을 적극 장려한다곤 하는데 저는 그 이면에는 분명히 어려워서다. 어려워서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건 뭐냐면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 단위로 아까 국가 단위로 막 아니면 산업 단위로 체계적으로 투자하는 걸 보여드렸었죠. 그 다음에 민간 단위에서도 이민자끼리 체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이런 가운데 스페인 현지인들은 삶이 팍팍한 데에서 저렴한 물건들을 중국인들이 제공을 해주고 문을 열지 않는 가운데 중국인들이 편의를 제공해주고 하다 보니까 스페인 시장을 잘 공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비단 이제 스페인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고 뭐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걸 텐데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K컬처가 먹히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작 한국 사람보다는 중국이 더 잘 활용되는 현상이 스페인에서는 목격이 됐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들으면서 생각이 되게 많아져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분명히 그렇게 팍팍하게 사는 것도 맞지만 열심히 안 사는 것도 맞고 네.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걷어갔다라는 거는 복지 서비스가 분명히 잘 되는 부분들은 있긴 있을 거고
네.
근데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는 중국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여기에 한국의 브랜드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좀 얄밉다는 거는 순간적으로 든 생각인데 네. 이게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암담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기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복지는 잘 돼요를 여쭤본 겁니다. 두 가지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가 연금이고 하나가 의료복지입니다. 여기도 공공의료예요. 그래서 그나마 병원 가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렴하긴 한데 문제는 공공의료의 그 고질적인 문제가 치료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현지에서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보니까 일단 진료는 공공의료 가서 받고요. 그다음에 네. 뭐 A, B, C 이렇게 치료를 할 일이 있으면 A는 뭐 6개월 있다 치료하세요. B는 뭐 1년 있다 치료하세요. 이렇게 순서가 뒤로 밀리다 보니 보험사들, 의료 보험사들, 그러니까 민영 의료 보험이죠. 민영 의료 보험사들이 운영하는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따로.
네, 그래서 민영 의료 보험을 같이 든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돈이 두 배로 나가게 되는 거죠. 연금에 대해서도 연금을 지금 젊은 분들이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는 아무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그 복지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도는 이미 무너졌다.
이게 참 사람이 그래요. 이게 많이 벌고 나눠서 좀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서 사는 삶이 우리가 지향하는 삶이죠. 그런데
네.
그런 복지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경제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네.
경쟁에서 이기고 물건도 잘 만들고 서비스도 많이 공급하고 그래서 경제가 돌아가면서 그 부를 그 사회 재분배를 통해서 복지를 확충해가지고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사는 삶을 우리는 그리면서 살았죠. 그런데 그 결과가 보면은 그렇게 복지 국가가 된 나라들은 결국은 일을 안 하는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거기에 뭐 중국 자본들 움직이면서
정작 일은 중국인들이
하고 또 돈은 또 중국인들이 벌고
네.
거기서 뭐 사는 거는 돈은 없는데 사는 데는 지장은 없고 이것도 지속 가능하지 않은 불균형일
네.
것 같아서 참 스페인이란 나라도 굉장히 과거의 스페인 함대로 대항해 시대를 주무르던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의 미래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권이었습니다.